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사도행전 말씀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학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느덧 2015년도 한 주만 남겨두고 있네요. 일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가정도 있지만 많이 자리를 비는 기간인데 남은 사람들끼리 즐겁게 칼촌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덧 사도행전 4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3장 마지막 말씀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고쳐 일으켜 세우자 베드로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겨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냐면 마치 내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하신 것이다. 바로 당신들이 죽인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설교에 오늘 본문은 5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저는 지난주 베드로의 이 말씀이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난 말씀이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베드로 설교에 나타난 기독교의 특징 중 그 첫 번째는 기독교는 수행이나 고행 혹은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반드시 수행이 따라야 하고 개인적인 경건이 그 종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세상적인 종교는 모두 수행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건한 시간을 투자해야 거기서 어떤 능력을 얻어서 쓸 수 있거든요. 왜 세상적인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을까? 왜? 여러분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시작도 인간이고 결국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상정해 놓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과 결과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과정도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행과 고행과 수련, 경건, 뭐 어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이 자기가 정한 신을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능성 없는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신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덧립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갖추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능력을 덧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가능 없는 그 모습 그 상태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 수행을 통하고 고행을 통하고 뭐 수련을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당연히 주목받아야겠죠. 그죠?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했어. 그럴 텐데 베드로가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마치 내가 수행이나 경건을 통해서 내가 무슨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넘어가지만 결코 우리가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의 설교 또 잘 나타나죠. 예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디부터 끌어들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사무엘 선지자 쭉 조상을 나열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역에 등장하는 성경의 패턴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예수를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역사를 끌어들이나 하면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갖는 특징은 항상 사실에 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오늘 어떤 도움을 얻겠다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역사 위에 기록한 것이라고요. 그 말씀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면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말씀하시면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말씀하시면 드러나고 말씀하시면 드러나고 하는 일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되게 똑똑한 척하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anyway 예. 그것이 기독교가 갖는 특징이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 앞에 예수가 고쳤다 이렇게 증거하자 그 이후에 되어진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으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1절서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이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이번에는 첫 번째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3,000명. 예. 근데 두 번째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그 결과, 그 일로 어떻게 되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어떻게 되어 3절에 나와 있는데 못 보고 지나갔죠? 그 일로 어떻게 되어졌죠?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정작 제자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왜 이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읽었는데도 다시 한번 봐야만 눈에 들어오고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대다수의 성도들이 갖는 특징이 그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장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대 그러면 우와 그런 건 주목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러죠. 또 뭐 혹은 5,000명이 회개했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대 이런 내용들은 눈에 탁탁 들어오는데 그런 일을 한 결과 그들이 감옥에 갇힌 내용은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명히 읽어도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 닮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이 실제 종종 나타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좋아서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들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수도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마치 몰핀 주사 맞은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무지개만 쫓아간다고요. 무지개만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혹은 내가 주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까, 또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그 결과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것으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이런 생활을 합니다. 뭐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인데 뭐 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죠? 종종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알아지고 신앙이 생겨나고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 봉사에 힘을 썼는데 나타난 결과는 여러분들의 경우 펀드가 없어져요. 그죠?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기름값이 왜 곤두박질 쳐나갖고 취직하기 어렵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닥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는 고사하고 뭐 시험을 봤는데 시험 죽을 수고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종종 그런 내 기대와 다른 결과들이 우리 신앙의 현장에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대학에 떨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장사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그런다고요. 저 군대 생활할 때요. 장교 대령 부인이 열심히 아침 예배도 나오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별달 줄 알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급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다고 그러고 예.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최근에 안타까운 일 또 하나 있었죠?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 법륜스님이 어떤 성당에서 강론을 한 내용이 페이스북에 떠갖고 뭐 어떤 누가 저한테 보내줘서 봤는데 아 참 그 스님 훌륭하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즉문즉답을 잘해주셨는지 정말 아주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질문한 사람이 누구나 하면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 남편이 목사인데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안 되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가 정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스님한테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당신이 잘못된 거다. 남편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세상을 끊고 그 길을 향해 간 건데 희생하자고 간 건데 희생한 게 감사해야지 그것이 아닌 자꾸 그것을 가면서 세상 것을 바라기 때문에 너한테 오는 그 마음의 시험이다. 네가 여기서 택하든지 여기서 택하든지 하나만 택하면 된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죠? 네, 얼마나 멋있는 얘기냐고. 그것도 무슨 얘기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계획을 쫙 짜놓고 하나님한테 이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명령하는 거지. 얼마나 속 시원히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부끄럽겠지. 우리도 못하는, 우리도 모르는 얘기를 스님이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신앙 안에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사모님 같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갈등은 아닙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왜 나타나는 현상은 허구한 날 이렇게 어렵고 고난의 환경만 내 앞에 주어지는가? 왜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갈등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서 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믿음의 결과들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일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들한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데요. 예, 물론 그렇지 않은 구절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야베스의 기도, 뭐 삼박자 구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지겨워요? 네? 아 지경을 예예예. 예. 그게 이제 난 그런 얘기 너무 들어서 지겹다. 왜냐하면 실제 너무 한때는 진짜 유행했거든요. 여기 가도 야베스 기도, 저기 가도 야베스 기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책이 나온 게 몇 권이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몇 권이 된다고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긴 내용인지 아세요? 딱 두 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딱 두 절에 두 절. 두 절밖에 없어요. 그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근심과 걱정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유명한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복받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렇게 복 축복을 주신다. 야벳은 그 기도를 그 축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전역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 하나 갖고 성경 전체를 커버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늘 혼돈만 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의 4장에 등장하는데 역대상 성경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구약 개론하신 분들? 성경을 읽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경우가 제사의 종류가 쭉 나오고 제사하는 방법이 나오면 진짜 읽기 어렵거든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런가 하면 또 출애굽기의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구약 개론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부분 나오면 어차피 읽어야 모르고 읽어도 오늘날하고 매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슥 읽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권면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그 역대상 1절서부터 9장까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12 지파가 있는데 야곱의 아들이죠. 그 아들들의 족보를 나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베냐민 지파의 자손은 이러하니 누가 누구를 낳고 쫙 누구는 낳고 그게 1장서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데 난데없이 4장에 야베스의 기도가 중간에 툭 들어간다고요. 왜 들어갔는지 어떤 문맥 가운데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퀘션 마크거든요. 이게 왜 들어갔는지. 어떤 의도에서 저자가 이 구절을 얻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지경이 정말 땅의 지경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단어 자체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른다니까요. 진짜 그런다 그러면 그 어느 때 이야기하냐 하는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때처럼 유대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그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는 얘기가 맞는 기도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유대를 다 장악을 한 다음에 땅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친족의 땅을 나한테 달라는 얘기잖아요. 욕심이 찬 기도인데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 지경이라는 얘기가 어느 시대의 지경인지도 모르고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똑같은 원인이에요. 똑같은 원인 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주신다는 구절들도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복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5장에 팔복 말씀이 나오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벌써 그 마태복음 5장 말씀 들으신 분도 얼마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알 거라고 얘기해서는 꽝이네 진짜. 거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을 제가 설명할 때 그 전제 조건으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너희가 복을 구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러고서 말씀하신 것이 여덟 가지 복이거든요. 근데 복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은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복의 개념이.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적인 가치를 복으로 누리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과 관계가 없이 살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복이 뭐냐 하면 세상적인 가치가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복이 있어요. 이게 성도가 갖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치는 사실은 무가치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갖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학벌? 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 하나도 갖고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거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세상 가치가 그다지 큰 가치가 아니고 무가치한 것 가치라는 것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종종 너무 지칠 것 같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종종 그 가치를 끊으셔서 하나님만이 참 가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 어디에 등장하냐면 구약 하박국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왜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자보다 못 사냐, 안 되냐, 힘드냐, 힘들게 사냐 하는 것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큰 질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실제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몰등해서 잘 살지는 못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고 그러냐 이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질문을 드리죠. 크게 세 번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답변을 하시고 그걸 듣고 깨달아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예. 그것을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날 딱 바뀌고 보니까 그게 복이 별 볼일이 없는 복이었거든요. 별 볼일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복들이 정말 복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때는 기쁘겠죠. 그러나 그렇게 큰 복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성경에 또 한 사람 등장을 하죠.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시편 73편 보면 첫 구절이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왜 시험 드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일 때는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죽을 때야 비참하게 죽겠지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가서 보니까 웬걸요. 문상객이 막 성시를 이루고 막 너무 호화판으로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우리 시샘말로 빡 간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죽을 때도 잘 죽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뭐냐. 한 것이 아삽의 질문이었어요. 아삽도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고민을 그 사람들이 훌륭한 건 그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쏟아놓고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그리고 고백이 제가 오늘도 수료증을 주는데 수료증 줄 때마다 여기다 맨 밑에 선입구조 하나 넣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구절. 아삽이 한 얘기예요. 진짜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지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린 것이 복이 아니라고요. 우린 그것이 복처럼 느껴지지요. 갈급하지요. 있었으면 좋겠지요. 당연하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냐면 그것을 볼 때 그런 세상 가치 앞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간다니까요. 신앙의 완성은 그런 것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 볼 때 그다지 그렇게 그 마음에 요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앞에, 세상의 질서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것보다는 세상 가치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혹시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것이 딱 걸리면, 어머, 정말 좋은 구절이다 생각하지 말고, 늘 그런 동떨어진 구절들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준으로 그 구절을 해석함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앞뒤 다 자르고 그 구절에다 돋보기를 딱 갖다 대면 옆 구절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 구절만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생각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 기도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게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신다고요. 때에 맞춰 주신다고요.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내리는 복이 아니라 차츰차츰 우리를 필요하면 허락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여시고 때로는 돌아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가치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누가 영원한 가치를 알 수 있냐고요. 영원한 가치를 아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만 가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정말 참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커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동안, 붙어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가장 큰 값지고 참가치고 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기독교는 사실성을 갖는다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설교 들은 건 아 좋았어,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 고민 끌어안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함이 있다면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참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고 또 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석유값이 싸져서 좀 힘들긴 하지만 항상 어떤 힘든 시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시기가 지나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 시기 때문에 망하는 예가 없어요. 좋은 예가 우리 아침 예배에서 지금 사무엘 상하, 지금 하를 살피고 있는데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중간중간에 한 장면을 보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요. 난데없이 뭐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어놓으시더니 그때부터 왕이 됐다고 기름 부음 받음 때문에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현직 왕한테, 현직 왕이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활을 갖다 쏘지 않나, 창을 던지자, 눈에 보이면 막 그러니까 군대를 풀어서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못 붙어있어 블레셋으로 망명을 두 번씩이나 하고 저쪽 저 사해 쪽 구탱에 가서 골짜기에 숨어 살고 그러고 몇 년을 보내는 줄 아세요? 무려 13년이나 보내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도망다니는 한 시점을 보면은 정말 다윗은 불쌍하고 안 됐어요. 괜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했다가 얻어진 결과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젊은 날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왔다. 그리고 탁 물매도 돌려서 그냥 골리앗 딱 넘어뜨리고 그 결과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13년 반이나.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 예배 나와야 이 말씀을 듣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요. 그 다윗은 그 기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가 시작을 하는데 열왕기 열 왕들의 이야기예요. 열 왕기가 왕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뭐가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평가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평가예요. 다른 평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케 해가셨다고요. 근데 다윗의 삶이 힘들었다니까요. 왜 맥없이 왕이라고 기름 부어놓고 13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모진 고난의 길을 가게 하냐고요. 막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가서 벽을 이렇게 긁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런다고요. 또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열두 부족이잖아요. 열두 부족인데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나머지 열한 지파는 그대로 건재하고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있고 왕이 된다고 하더니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시샘말로 하면 쪽팔리는 왕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쪽팔리는 왕이잖아요. 남은 열한 지파의 왕이 하는데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되니 그 한 지파의 왕이 돼서 몇 년을 가는 줄 아세요? 네? 얼마 가면 여러분들 같으면 아, 그 정도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는 정답 얘기하지 말고 얼마 정도 가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 환경을 모면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하는 기간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2, 3년 그죠? 2, 3년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2, 3년 참을 수 있으면 훌륭한 믿음이야 일반적으로는 두 달도 못 참아요 두 달 기도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셔 소리 나오거든요 한 달 정도에 할 수 있지만 두 달도 못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한 부족의 왕을 7년 반이나 해요 7년 반이나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다고 오면 오히려 야단을 쳐요. 저거 잡아 죽여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거를 왜 인간이 마음대로 그렇게 단축하고 뒤집고 질서를 바꾸려고 그러냐. 그럼 그 사람들을 죽인다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요. 7년이나. 7년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다니까. 그 기간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시니까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요? 사실이 되니까요.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성경이 역사 위에 기록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500년이 됐든 600년이 됐든 역사의 사실 속에 다 드러났잖아요. 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 저 이방인의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한번 포로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싹 그냥 싹 끌고 가버리잖아요. 자기들 백성 다 보는 앞에서 그 마지막 히드기야 왕 세워놓고 누나를 다 뽑고 팔목을 채워서 그래갖고 질질 걸려서 끌고 가잖아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비참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끌려가되 70년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돌아오잖아요. 말씀하시면 사실로 드러난다니까요. 전부. 그래서 수없이 반복을 해요. 성경은 수없이. 한 번으로 끝나면 뭐 그 우연히 맞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맞춰서 행동할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면은 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사실로 믿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그래도 청목사 또 딴소리 하나 이것도 짜려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얘기는 늘 현재성을 갖는 거예요. 오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믿음의 결과는 세상적인 만족함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그 가치가 참 가치인 것을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께 받는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의 감옥 갇히게 된 사건을 통하여 성령 충만과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상적인 만족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악함이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만 주목하고 사는 어리석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이제 믿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